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2월 9일 납치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 모임에 참석해 소도 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납치 문제 담당 대신 내각 관방장관인 스가 요시히데입니다. 오늘은 몹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납치 문제 해결을 바라는 도민의 모임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최에 즈음하여 한마디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모임의 개최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도쿄도 그리고 각 현의 여러분, 조금 후 단상에 오르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납치 피해자들의 구출을 소원하는 음악회에서 연주와 노래를 불러주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여러분들께서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 형태로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은 와세다 실업학교 학생들을 비롯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대신으로서 마음이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도 젊은 세대들이 납치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니가타에서 요코타 메구미 씨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현장을 시찰하고 왔습니다. 메구미 씨는 이 자리에 계신 학생 여러분들보다 더 어린 나이인 당시 13살 중학교 1학년 때 북조선에 납치되었습니다. 납치된 모든 분들 또 그 가족분들의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미조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겼으며 또한 이번 주에는 2차 미조 정상회담이 이달 말에 베트남에서 개최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예전에 납치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과 면담을 했을 때에도 가족 여러분들의 호소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제2차 미조 정상회담을 위해 계속해서 일본과 미국 그리고 관계국들과 협력하면서 납치 문제 해결 그리고 인종의 유무에 관계없이 피해자 여러분이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 정부의 주체적인 대처도 단단히 진행해 가겠습니다. 총리도 다음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교리로 있다고 누차에 걸쳐 강조하고 계십니다. 북조선은 풍부한 자원과 근면한 노동력이 있습니다. 북조선이 그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는 상호 불신의 껍질을 깨고 핵,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여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조선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모임을 통해 젊은 세대를 포함한 폭넓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것은 납치 문제 해결을 향한 강력한 추진력이 됩니다. 계속해서 인종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면 해결을 위해 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기회를 놓치는 일 없이 정부 전체가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해를 부탁드리며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납치 문제 담당 대신으로서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소방 방제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북조선과는 너무도 다른 생활 환경을 체험할 때가 대단히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화재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 정착한 후 처음에는 여러 설비를 탑재한 빨간색의 대형차를 보고도 소방차인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북조선의 평양에서조차 소방차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화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몇 명씩 조를 편성하여 마을을 순회하면서 큰 소리로 화재에 조심합시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화재에 대한 주의를 강조합니다. 또한 가스회사나 전기회사에서는 담당자가 매 가정을 방문하여 사고주의 사항을 적은 책자를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가스, 전기 설비, 소화기를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의 소방 방제를 체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려고 신주쿠의 상점 거리에 있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장어 전문 식당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 주인은 실례이지만 사정이 있어 영업을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소방대원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식당 주인은 주변의 상점가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화재 현장으로 간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방 관련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기적으로 훈련도 받고 있으며 주변에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소방 활동을 하게 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종업원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소방 방제 체계의 훌륭함과 함께 누구의 지시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일본 국민들의 높은 정신 세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에서는 소학교부터 대학 그리고 회사들에서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살고 있는 구의 주변에는 20개 이상의 소방서와 소방출장소가 있고 소방차와 구급차, 소방대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뿐만 아니라 구급 환자가 생겼을 때에는 119에 전화를 하면 몇 분 만에 경적을 울리며 달려와 환자를 구원합니다. 저도 외출 중 급병으로 쓰러졌을 때에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고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에 의하면 10분만 늦었어도 과출혈로 소생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듣고 일본의 구급체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선진적인 소방방재체계를 알려드리기 위해 도쿄의 신주쿠에 있는 소방박물관에 갔습니다. 지하 1층으로부터 지상 10층으로 된 소방박물관에는 일본의 소방 역사와 소방 설비 등이 전시되었고 지진 등의 재해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인 1764년에 목재로 만든 펌프가 개발되었고 불을 끄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에도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생활하였고 더구나 집을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고 지진 등 자연재해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는 1917년에 일본에 처음으로 도입된 소방차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개발된 소방차들과 소방헬기 등 소방설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 7층에는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를 기록한 자료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대책이 소설된 책들이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소방방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자그마한 자연재해나 화재에도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지요. 북조선도 일본의 훌륭한 소방방재체계를 도입하여 거리와 마을에서 소방차와 구급차가 달리는 나라로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의 일본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소방방재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해 주신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날에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은 그 제2차 미조 수뇌회담에 관련된 성명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그 첫 번째로서는 우리 앞에 좀 고단한 기회라는 것은 좀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를 좀 설명하고 두 번째로서는 이때까지 미국이 좀 북조선과 교섭을 좀 통해서 역사적 성과라는 것은 실현됐다고 그런 것을 강조하고 세 번째로서는 북조선의 비핵화라는 것은 좀 진정하기 위하여 미국이 주도적으로 국제적 연합이라는 것은 좀 만들고 계속 국제사회에 대해서 압력을 좀 가하고 있더라. 그런 것도 좀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번 그 화이트 하우스 선면에서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안전된 미래라는 것은 좀 실현할 수 있도록 아마 이러한 좀 약속을 했다고 강조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2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좀 하노이에서 개최될 제2차 미조 순회 회담에서는 작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국 지도자가 약속했던 세 가지 좀 합의 좀 즉 첫 번째로서는 미조 관계의 균형 두 번째로서는 한국 쪽 안정된 조선반도의 평화 세 번째로서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좀 비핵화람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좀 합의 좀이라는 것을 좀 보다 진정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번 두 번째 스네회담 하는 좀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간주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미국이 이 비핵화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고 미조 관계의 변형 그다음에 조선반도의 평화라고 두 개 너무 중요한 문제도 역시 북조선의 비핵화란 문제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고 이러한 좀 자세를 지금 그 트럼프 정권이 갖고 있는 것은 이번 화이트 하우스 성명을 통해서 재확인했던 것이 역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월 27일, 28일에 하는 그런 순회 회담에서는 아마 좀 북조선의 비핵화 그리고 미조 관계의 변형랑 이러한 좀 두 개의 문제가 미국 조선 사이에 딜을 좀 고래를 좀 될 가능성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적어도 트럼프 정권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이트 하우스 선면을 보면은 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것은 북조선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좀 실시할 때 미국이 역시 북조선 앞에 경제 발전랑 선택지가 있다. 이런 선택지가 있는 것을 좀 보존하고 노력을 좀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미국과 우방국들 어떻게 하면 좀 북조선에 대한 좀 투자라는 것은 좀 우리가 만들 수 있냐 북조선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냐 북조선의 신량 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런 식으로 간주를 했었습니다만 역시 그것이 북조선의 바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서 북조선이 좀 리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단명간에 생각할 수 있는 거라면은 만약에 북조선의 비핵화라는 것은 진전될 때는 한국은 그 북조선 견제 협력을 한 것은 검토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중종 안에 좀 국변 지역이랑 그 신의주 지역의 경제 개발에 대해서 협력하는 것을 검토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북조선의 철도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협력을 좀 검토할 가능성 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역시 북조선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준비한다, 개선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반드시 좀 일본에 협력을 한 것은 불가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미국 쪽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일본에 립션을 하면 비핵화 실현을 발전되고 미사일 문제도 해결되고 뭐 그리고 납치 문제 완전히 해결되다는 뭐 우리도 국제 정상화하고 불행한 과거를 정상화하고 대규모의 좀 견제 협력을 한 것은 검토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립상이지만 그러나 피해가만 좀 진정하더라도 우리 일본이 협력할 수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사일 문제 그리고 특히 납치 문제 해결한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조선의 밝은 미래가 오게 될 때는 반드시 일본의 좀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5년의 히트곡 오카모토 마요의 투모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카모토 마요의 토무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v.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0kHz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가제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과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로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